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며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너희는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래. 이제 너희의 유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한 것으로 너희 부족함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더욱 예수님 닮게 하시고 더욱 예수님 삶에 참여함을 기뻐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시고 더욱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또 올바로 이해되고 믿어지고 또 순종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사도 바울 자신과 화목하여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함에 대해 무척 기뻐함과 또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고린도후서를 통해 알리십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7장까지의 내용이었는데, 이제 8장에 와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기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 헌금에 대해서 이제 8장과 9장이 길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이것을 보게 될 텐데, 우선 먼저 1절에서 15절 내용을 가지고, 오늘에 끝낼 수는 없죠.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번까지, 1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하기를 당부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1절부터 마게도냐 교회들이 한 예를 들어주십니다. 먼저 저희가 이해하고 싶은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으시고 계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시작된 것이고 이 헌금에 대한 그 히스토리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의 부탁을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여기저기 좀 옮겨 다녀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라. 여기 보면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갔던 것을 말하는데 그럼 언제부터 14년 후인가? 그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부터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내용은 우선 이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를 않았다. 오히려 아라비아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즉 아라비아로 간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우리가 대강 줄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많은 계시를 이제 봤습니다. 그렇게 하여 3년이 지난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를 만나는데 갈라디아서는 왜 이 내용을 얘기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는 어느 사람한테도 받은 것이 아니요. 그 사도들한테도 받은 것이 아니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한테 받았다. 이걸 이제 증거하려고 하는 말이지만 저희는 지금 그 내용을 통해서 지금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모으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데 즉 그렇게 아라비아 후에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간 그 후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또 갔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방문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14년 후에 간 이 방문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한 모든 일을 말할세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고 쭉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이때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갔었는데 다시 갈라디아서에서 돌아와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여기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인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굉장히 가난했던 교회로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교회들도 뭐 잘 살았느냐. 어쨌든 지금 1세기 동안은 그렇게 기독교에 대한 그 핍박이 이제 나중같이 이렇게 심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느 곳에는 심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심해지는 건 이제 좀 나중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으시고 계시는데 그 일에 마게도냐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이제 참여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약 1년 전에 고린도 교회와 벌써 이 헌금 모으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고린도 후서 다시 가셔서 8장 10절에 보면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이 일이 뭐예요? 그 헌금을 지금 모으는 일인데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리고 9장 2절에 가보시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즉 마게도나에 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아가야, 즉 아가야 지방의 대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에서는 벌써 1년 전부터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니까 그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이제 놀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인데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우리가 주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카 교회, 베레아 교회 그리고 여기 아가야 지방의 대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가보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데 로마서 15장 25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이 섬긴다 이게 지금 헌금하는 것과 이제 연관이 되는데 그 섬기는 일로 어디를 가요?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건 로마 교회에다가 쓰는 거죠. 이는 마게도냐와 지금 마게도냐가 헌금을 했죠. 또 아가야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돈을 모았는데 어디서요? 마게도냐 교회들과 아가야 교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에서 지금 이 헌금을 하라는 내용이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과 사이가 좋았을 때 이 아까 본 것처럼 1년 전에 이랬다 한 이런 내용이 이 사도 바울과 사이가 좋았을 때 계획한 것이 이 사이가 나빠짐으로 흐지부지해진 것이죠. 이제 화목을 이루어서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다시 그 헌금 모으는 것을 하기를 당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벌써 어떻게 헌금을 모을 것인가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즉 이것은 고린도 후서 한참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 가보죠. 고린도 전서 16장. 고린도 전서 16장. 1절부터 읽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지금 여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죠.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그래서 벌써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렇게 너희들이 주일마다, 즉 예배 때 조금씩 조금씩 매주일 헌금을 하라. 그래서 내가 갈 때 이렇게 헌금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준비하라. 요즘 말로 하면은 이 뭐야 선교 헌금 비슷한 거겠어요. 구제 헌금, 선교 헌금 이렇게 합쳐서 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지금 헌금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디아코노, 이 집사라는 단어가 디아코노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즉 우리 한국말로는 구제라고 돼 있는데, 그 구제라는 게 좋은 말인데 이 한국 사람들의 그 귀에는 뉘앙스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구제 이러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24장에 가면 이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가는 내용이, 가져갔던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 백그라운드를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서 그럼 뭘 요구하고 있는가? 헌금을 해라 이 말이에요. 즉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자기 교회도 아니라 남의 교회를 위해서. 남의 교회라 이 말도 참 나쁘죠. 이게 어떻게 남의 교회입니까? 다 예수님 교회인데 말이 이렇게 돼요. 어쨌든 지금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라 지금 다른 교회를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제 헌금을 하나님 뜻대로 잘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1절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헌금한 내용을 예를 들며 헌금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8장과 9장. 그래서 저희가 좀 주의 깊게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 헌금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다음 주부터 이 8장 1절서부터 자세하게 보겠는데, 그리고 한 번 더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절 1절 보는 것은 다음번에 하고 오늘은 큰 그림들을 몇 가지만 보고자 하는데, 먼저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하는 것을 당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배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요즘 말로 하면 이 선교 헌금을 또 구제 헌금을 지금 모으는 일인데, 근데 한번 보세요. 이 헌금을 내는 것을 당부하는데 이 가난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라는 내용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가난함으로 비참함을 사용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 가난한 교회의 그 비참함을 사용하여 동정심을 조성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화가 나는 것이 선교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아프리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가, 얼마나 비참한가, 이런 내용으로 우리들의 이 동정심을 조성하고서 그런 식으로 감정을 가지고 놀면서 헌금하게 만드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너무나 화가 납니다. 사실 여러분이 더 비참할 수도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더 비참, 저절로 더 비참한 것 같이
지금 잘 이해를 해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내용으로 지금 헌금을 당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우월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열등함 같은 내용이 조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미국에 와서 미국 교회는 뭐 우월해서 그 열등한 아프리카 교회, 무슨 열등한 뭐 아마존 교회 이따위 식으로 사람들을 가지고 노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선교 헌금 모을 때 자꾸 그들의 그 물질적 불쌍한 내용 중심으로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들보다 우월하여 열등한 자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세상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합니다. 테레비 보시면 그 굶어 죽는 아이들, 그 아이가 불쌍한 거는 굶어 죽는 것보다 예수를 모르고 죽는 게 불쌍한 거지. 사람들의 그 감정을 가지고 노는 이따위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헌금 원리를 어디서 찾으십니까? 9절에서. 이 9절이 기독교의 헌금 원리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헌금을 왜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내용으로서 헌금을 해야 되는 그 목적과 의미와 그 동기를 복음에서 찾으시지. 이런 우리가 보통 듣는 그 불쌍한 사람들 이따위 짓을 안 합니다. 제가 화가 납니다. 항상 자기네들은 우월한 것으로 알면서 그 열등한 사람을 도와주러 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보다 열등한 사람들한테 지금 뭐 도와주러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헌금도 복음입니다. 사실 누가 더 불쌍하냐? 제가 보기엔 미국 사는 사람들이 최고로 불쌍합니다. 동정은 그들이 해야죠.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그저 세상 수준에서 생각을 하니 그저 세상 물질이 많다고 뭐 괜찮은 것 같이들 생각을 하니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감정 갖고 노는 거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내는 게 아니에요. 참 불쌍하구나.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헌금 원리를 복음에서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찾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께서 인간이 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심, 즉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렇게 예수님 부자이셨던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렇게 하심으로 참으로 가난했던 우리들이 모든 천국의 부를 소유하는, 즉 지옥으로 영원히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천국의 영생을 얻는, 이것이 헌금의 원리입니다. 즉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이렇게 엄청난 부를 줘서 소유하게 된 우리가 그 부를 나눠주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부를 자꾸 세상 걸로만 말하는데 진짜 참 부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엄청나게 받은 저희들이 이걸 안 나눠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나눠주는 모습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지만 이 헌금도 한 가지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안 바라보니 가진 것이 항상 없는 것 같이들 착각을 하고 삽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은행에 억만불을 집어넣어놓고 지 주머니에 일불이 없다고 아무것도 못 가진 것 같이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주머니에 일불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 걸로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소유한 것이고 이것이 그저 우리가 그냥 우스운 소리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진리 참으로 실제적으로 얼마나 소유한 자들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에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내 은행에 들어가 있지가 않고 내 주머니에 들어가 있지가 않으니 믿질 못합니다. 다 너희 것이라고 하는데도 안 믿어집니다. 믿음으로 살질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믿는 게 아니라 실제를, 진리를 믿는 것인데 정말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부자인데 그걸 모르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결국 세상 게 아니면 진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냔 말입니다. 지금 억지로 믿자. 사실도 아닌데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로 부자란 말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부자인가 제가 항상 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네. 오늘이라도 팍 죽어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부자였는가 알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제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눈으로밖에, 눈에 보이는 것밖에, 세상 것밖에는 판단이 안 되니 죽으시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살다 가세요. 왜? 아직 여러분의 일이 안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독교가 이게 장난하는 것 같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정말 믿고 사느냐? 실제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 눈에 이게 장난하는 것 같이, 말장난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면 되겠냔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고등학생 하나가 이 기독교인들은 다 위선이다. 예, 네, 우리에게 얼마 안 된 고등학생 입에서 나왔습니다. 걔 눈에는 기독교인이 다 위선입니다. 가짜입니다. 참 저도 자라날 때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인은 어떤 거냐 그 본을 좀 찾아보려고 굉장히 힘쓰던 생각이 나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이명왕 이꼴로 사니 근데 좀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를 보면 참 기독교가 보이냔 말입니다. 아니, 조금이라도 뭔가 좀, 조금이라도, 뭐 완전하게는 뭐 못하는 거고, 뭐 잘하는 것까지도 아니래도, 아, 그래도 저거구나, 저게 기독교구나, 가끔이라도. 아니면 믿는다는 자들이 세상 뺨치는 일만 하고, 세상보다 더 세상인 모습. 그러니 어린아이의 눈에 기독교는 가짜다. 이렇게 되니 우리 자식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가 갖고 있는 저 종교는 가짜다.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냔 말입니다. 내 자식들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 쳐다보면 그 종교가 가짜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처럼 비극이 어디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참 우리 자식들도 믿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러나 좀 우리 조금이라도 이 기독교의 참모습을 다음 세대에 좀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그냥 헤어나지도 못하는, 그러니 아이들 눈에 이게 기독교인가? 여러분, 엄청난 부자입니다. 모든 걸 소유하고 삽니다. 내가 만질 수 없다고 거짓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누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즉 이제 기독교인이 된 저희들은 예수님을 닮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남을 위해 내어주는 삶.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므로 부욕해 된 우리. 이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우리도 예수님 같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잘하고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지금 진리를 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진리대로 한번 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노력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하신 그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셔서 부하게 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 예수님을 닮아 다른 사람들이 부하게 되기 위하여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다 팔아서 뭐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다 팔아서 줘버리면 또 여러분 또 신경 써야 되니까 그 짓은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가지셔야 살죠. 그만큼 주십니다. 또 욕심만 안 부리시면 항상 충분하게 주십니다. 그러나 헌금 원리는 예수님이지 그 어떠한 것도 그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에 집어넣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건 나쁜 짓입니다. 아주 고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갖고 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헌금하는 것입니다. 이거부터 잡지 않으시면 뭐 아무리 딴소리 하면 뭐합니까? 또 아무리 헌금 많이 하면 뭐합니까? 그 뜻과 동기와 의미와 목적을 깨달아야 되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부터 꽉 잡고 이제 배우기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남을 위해 내어주는 삶을 살았거든요. 예. 즉 헌금은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일부를 정성을 들여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바칠 때, 즉 하나님께 바칠 때,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즉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모르는 자는 헌금 못합니다. 복음이 모르는 자가 헌금할 때는 그건 가짜입니다. 위선입니다. 그건 자기 잘 보이려든지 아니면 뭐 남의 눈이 어쩌고 교회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게 어쩌고 별 희한한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이 아닙니다. 복음을 이해한 자밖에 할 수 없습니다. 헌금을 왜 안 하느냐? 복음을 몰라서 안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효과적인 구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데 그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게 하는데 그 예수님 마음이 품어진 자가 헌금을 어떻게 안 합니까? 어떻게 안 합니까? 그 마음이 없단 말이죠.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뭐 명령으로 해라 말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해 주시죠. 8장에서. 왜? 철저하게 마음속에 자원하여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억지로 뭐 헌금을 끄집어내려고 여러분에게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거나 뭐 그 헌금에 대해서 말을 자주 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니 이렇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헌금을 말하고 계시는데 이때도 얘기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냥 한번 천천히 한번 가볼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천천히 어떻게. 예.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헌금, 그 성경대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헌금하게 하여 그렇게 헌금 삶을 살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헌금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으시란 말입니다. 저도 그래서 뭐 다른 이유 때문에 헌금하시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왜 어차피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교회가 문 닫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교회가 계속되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그러나 여러분이 그 복음을 살으라는 것 때문에 헌금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이 말입니다. 그 외에 어떠한 다른 이유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세상 재물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14절 같은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함을 보충하라. 그렇다는 말은 그들의 유여한 것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그런 일들이 풍성했던 교회인데 이 은혜에도 이렇게 가난한 교회를 돕는 이 일에도 풍성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좀 돈을 잘 벌게 해주시다가 또 어쩔 때는 힘들게도 해주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좀 자세하게 우리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데 다음번에 하죠. 그러나 이렇게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기는 것은 그 교회의 복입니다. 저희들에게 opportunity를 주십니다. 어떤 opportunity? 예수님을 닮게 하는 opportunity.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남을 위해 다 내어주는. 교회 전체로 하여금 우리가 헌금으로 그 필요한 사람에게 내어주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교회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복 주시는 모습입니다. 결코 받는 사람이 창피한 일도 아니고 주는 사람이 폼 잡을 일도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지금 이 헌금을 모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된,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일. 이 성도 섬긴다는 이 단어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섬김입니다. 즉, 헌금을 이렇게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그 섬기는 일, 이걸로 표현이 됩니다. 그 섬긴다는 그 단어가 집사라는 단어, 그 한국말로 집사, 이게 디아코노라는 단어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교회가 아닌데도 집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디아코노라는 그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는 단어로 그 뜻대로 그래서 집사 이렇게 한건 아닌 것 같아요. 참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성도들을 섬깁니다. 이 섬기는 일. 그런데 헌금 자체를 섬기는 일로 표현을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미니스트리로 표현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이 섬기는 일은 예수님의 일이요? 여러분과 제가 헌금을 함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요. 그분을 담는 일이요.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요. 즉,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 현실을 헌금으로도 증거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교회가 헌금을 내라고는 강조해놓고, 그 헌금을 또 말씀대로 쓰질 않습니다. 그것도 잘못됐죠. 그러나 정작 말씀대로 쓰지 않는다고 해도 뭐 그런 교회를 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다닌다 해도 내가 내는 헌금은 하나님께 내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바보같이 쓰는 즉 죄짓는 데 쓰는 데다가 자꾸 내는 것처럼 바통도 없죠. 그러나 교회에다 내는 것은 하나님께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특히 이런 저 뭐야 이제 우리 이런 교회는 뭐라 그래요? 이렇게 시작하는 교회, 개척교회. 이런 개척교회는 개척도 아니에요 이제 오래돼. 개척 항상 개척교회 같은 느낌인데 아니에요 그죠? 몇 년이에요 벌써? 어쨌든 예? 좀 많이 내는 사람이 한참 내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면서 화가 나니까 다시 돌려달라고. 이게 지금 정신이 나간 인간이죠. 하나님한테 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아니, 하나님 앞에 냈는데 그 말이 나오겠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낸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 헌금은 돌려줘야 됩니다. 있으면, 없으면, 우리 같이 없으면 못 돌려주지만, 있으면, 왜? 교회에 도움 안 됩니다. 그런 헌금.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거부터 또 얘기를 해야죠. 헌금을 한다. 뭐예요? 먼저 헌금을 하는 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질 못하면, 내 것이라고 믿으면 아까워서 많이 못합니다. 아깝죠. 내 건데. 내가 어떻게 버는 건데. 그 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나서 그런 실력을 자기가 얻어서 잘 벌고 있는 걸로 착각들을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제가 미안해요 또. 근데 어떻게 미안해요 아프리카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로. 근데 이래야 여러분이 탁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반스만 입고 돌아다니게 태어나겠고 하실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미국에 있게 만든 건 누구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에게서 태어나게 돼서 그런 예 그런 학교를 가게 해서 그런 공부를 하게 해서 그런 잡을 갖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렇게 안 하시고 지금도 아예 아무 실력이 없는 뭐 세상으로 말하면 말입니다. 아무 실력이 없고 그래도 뭐 그게 나쁜 거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나서 지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자기가 잘났고 자기 것이고 이러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 것으로 생각을 하니 아깝죠.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청지기. 요즘 말로 하면 매니저. 회사의 매니저가 그 회사의 주인의 뜻에 따라 매니지를 하고 그 회사 돈을 주인의 뜻에 따라 써야지. 그 매니저 마음대로 쓰면 도둑놈으로 몰립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라 고백하면서 하나님, 즉 주인인 그 하나님 뜻대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재산을 그 뜻대로 사용을 안 하고 내 뜻대로만 사용하면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제가 좀 요즘 좀 과격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냥 묻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면 또 과격하게 들릴 것 같아요.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까? 누구 거예요? 그럼 누구 뜻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물론 여러분에게 잘 사용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사용을 하고 잘 매니지를 해야 되는 건 그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돈을 예, 여러분이 주장하는 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구 것이냐. 그리고 여러분한테 죄책감을 주려는 게 아니라 지금 원리를 올바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재물을 관리하실 때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재물이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필요하거나 여러분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내라고 하시느냐? 여러분에게 좋다 이 말입니다. 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 8장 10절에 보면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다.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는데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하다. 지금 뭐 예루살렘 교회가 돈이 필요한 것 맞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안 된다고 해서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를 통해서 또 얻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러나 너희 고린도 교회가 됨으로써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헌금을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필요해서.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 같은 교회는 그럼 내가 내는 돈이 필요하지. 그러나 여러분이 안 낸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교회는 계속해 갑니다. 물론 어렵겠죠. 힘들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손해입니다. 아니, 심각한 손해입니다. 내 재산이 하나님 일에 쓰여진다는 것처럼 영광이 없는 것인데, 즉 내 재능이 하나님 일에 쓰여지고 내 재산이 하나님 일에 쓰여지고 내 시간이 하나님에 쓰여지는 게 이게 영광이요, 이게 기쁨인데, 그래서 내라는 건데, 꼭 뭐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이 착각을 한다면 누구에게 유익한 일이냐? 헌금을 내는 사람에게 최고로 유익한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손해를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세상 수준에서 말하면 손해입니다. 여러분이 100불을 내면 여러분은 100불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현실은 그저 세상적인 현실만이 아닙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말하죠. 제가 그래서 항상 이 얘기할 때 이 말을 하고 넘어가야죠. 여러분 중에 김영환 목사가 왜 저 말 안 할까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없으면, 내가 돈을 안 내면 교회가 망한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나가세요. 그리고 보세요, 망하나 아니면 문 닫나. 설상 나가셨을 때 문을 닫아도 그건 여러분이 나가서 문 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지. 예, 가보세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는데 안 망해요. 다시 오세요. 회개하고.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돈을 구걸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을 구걸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제발 하나님이 구걸하는 것 같이 만들지 마세요. 아주 악합니다. 나쁩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헌금 내라고 하시는 건데 자꾸 구걸하는 것처럼 만드시면 여러분 정말 나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헌금 생활을 통해 복음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을 잘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복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여 세상 복을 많이 받음이 아니라 그 헌금하는 그 자체가 복이란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성경대로 믿음으로 헌금하게끔 안 해주십니다, 여러분. 제 말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게끔 많은 사람들한테 해주시지 않습니다. 즉 정말 내가 성령대로 헌금을 하면 그 헌금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왜? 그 복을 받지 않으면 성경대로 헌금 못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어느 정도로 복된 일인가.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부터 헌금 주머니가 올 때 늘 때 얼마나 복 받으시는 건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많이 내면 세상 수준에서는 그만큼 손해입니다. 그러나 영적 유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헌금을 정말 하나님하고 무슨 이 거래하는 것 같이 하지 마세요. 네? 비즈니스 거래. 그래 내가 100불 내면 뭐 얼마가 남아? 나중에 150불이래? 와, 이거, 이거 이대로 이렇게 들어갖고 집어 던져야 되는 그런, 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님하고 비즈니스 거래하십니까? 목사가 비즈니스 거래하게 가르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많이만 하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과 동기와 의미가 다 성경대로 예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지고 자랑하게 되고 자기가 대단한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교회의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성경대로 하지도 않는 엄청난 돈을 줘서 와, 우리가 복받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물론 제 월급도 올라갈 거고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좋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월급이 올라가서 제 삶에 있어서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고 영적 값어치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우리가 그냥 세상 눈에서 이해되는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건 헌금이 복음 그 자체다 이 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 즉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헌금하는 모습입니다. 즉 섬기는 모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 하려면 왜 예수님이 나오고 뭐 딴 소리 하지? 그리고 헌금이 뭐냐? 천국을 바라는 행위입니다. 요것만 보고 넘어가죠.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헌금이요. 헌금이 또 뭐냐? 천국을 바라는. 여러분과 저는 항상 똑같죠. 결국 예수님 천국.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예천.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에 보물을 많이 쌓아놓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래서 헌금을 올바로 잘 하시는 분들은 천국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쌓아두면 그 마음이 세상에 가게 되죠. 그럼요. 자기 보물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부인할 수도 없고 이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증거하시고 천국 바라시는 이 헌금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크나큰 복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귀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이 행위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천국을 바라는 행위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더욱 예수님을 증거하고 천국을 바라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셔서 헌금 생활도 성경에 따라 잘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